선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영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다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년에 함께하던 정재현 자매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남양주 형제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하고 외부에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교회는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잖아요. 예식장에 가면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짜여져 있는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결혼식장의 텀이 한 시간 단위로 그다음 예식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면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해요. 그런데 특히나 주례사 말씀할 시간이 짧은 거예요. 보통 가면 예식장의 관계자들이 주례 오늘 주례십니까? 예, 이제 하면은 그 혼인서약 그 사인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해주라고 하고 그다음 주례를 한 5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뭐 5분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5분도 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식장에 온 사람들이 주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신랑 신부요? 틀렸어요.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요즘은 피로연하는 장소에 액정으로 쏴주고 있어요. 지금 예식장에 뭐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 결혼식도 안 붙고 밥 먹고 앉아 있으니까 액정으로라도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주례사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제일 낮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필요한 장소에 가서 아예 예식장에 안 올라오는 사람. 그다음 그래도 신랑 신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랑 신부 보러 이제 예식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주례가 누군지도 몰라요, 보면은. 관심이 신랑 신부에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주례사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들을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그 신랑 신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들은요, 나는 언제 저런 때가 오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다들 생각하기를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인간하고 결혼을 안 할 건데 그 인간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내 신세 이렇게 망쳤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날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식장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나도 저렇게 좋을 때가 있었다든지 또 여자들은 늙어가는 게 한스러우니까 나도 저런 고운 때가 있었는데라든지 뭐 하여튼 관심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물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거의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결혼을 하면 꼭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정확한 그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높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은 화목하게 사는 부부가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부가 있고 그 다음 집안 식구가 뭐라고 했어요? 원수라고 했는데 성경처럼 그럼 구원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제 그 이야기지만은 간집에 살면서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왜 화목하게 살지 못할까? 오래전에 아이와이프 해지가 있었는데 투모로우지가 나오기 전에 아이와이프 해지가 있었는데 그때 최보람 씨가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정의 질서가 많이 깨트려질 겁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분은 그냥 뭐 국민 배우로서 오랫동안 그런 배우 역할로 드라마에 많이 출연했던 그런 오래된 그런 배우가 어떤 철학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드라마가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는 그 가정의 아름다움,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그런 정과 아름다움을 쭉 드라마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이 가정이 화합되어지고 이런 정서에 도움이 되지만은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서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쇼킹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불륜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자꾸 심해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런 가정이 깨트려지는 일들이 드라마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인터뷰할 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말 이 불륜을 죄를 아름다운 어떤 그런 걸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서 그걸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 그 어디에도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이걸 특정 지어서 성경에서 구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봐도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잘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든지 뭐 이렇게 잘못 만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찾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 훈련소에 가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군복을, 군복 잇더리, 바지, 워카, 이거 이제 그 물품을 나눠줘요. 그러면 네 허리 치수가 얼마냐, 뭐 위에가 뭐 이제 100이냐, 105냐, 뭐 워카가 몇 문이냐, 뭐 이걸 치수별로 나눠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딱 그러면 시간 5분 준다 해가지고 물품 하나씩 다 가는 거예요. 무조건 윗돌이 잡고 바지 잡고 워카 잡고 다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자기들끼리 바꿔요. 105, 105, 이제 100, 100 하면은 나 맞다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일이 하나씩 치수별로 나눠주는 것보다 엄청 빨리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되니까 막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러면 서로 남녀가 이제 만났는데 나는 이게 안 맞다, 이런 남자, 이거 안 맞다, 이런 여자, 이래가 이 사람 만났다가 안 맞고 또 딴 거 바꾸고 막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남녀는 만났다 하면 천생연분으로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딱 맞죠? 왜 웃습니까? 콧방귀를 끼는 것 같은데. 딱 맞기는 너무 안 맞구만. 그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딱 맞도록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음악가들이 오셨는데 그 칭기스라고 바이올리니스트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우리 부족은 러시아의 이제 소수 부족인데 우리 부족은 한번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그런 부족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러시아에도 그런 부족이 있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저는 그냥 러시아가 뭐 유럽적이고 이러니까 뭐 또 공산주의고 자유분방한 그런 이제 사상으로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헤어지고 뭐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족은 한번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번 결혼을 하면은 이혼을 하지 않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남녀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결혼해서 평생을 살면서 마음을 나누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맞다는 것은 뭐가 안 맞던가요? 제가 아까 콧방귀 꼈었던 분들 딱 맞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속에 생각했던 분 뭐가 안 맞던가요?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뭐 성격이 안 맞다든지 성향이 안 맞다든지 기준이 안 맞다든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안 맞는 그것은 사실은 거추장스러운 거짓된 껍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껍데기를 다 제하고 거짓된 걸 다 제하고 나면은 두 사람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천생연분으로 하나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은 거짓된 것이 끼어 있어서 안 맞는 거고 다 제하고 나면 완전한 하나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거짓된 것을 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맞다는 생각부터 제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가정은 처음 남녀를 만났을 때 서로의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거짓된 거예요. 살아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 사실 그것도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의 조건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놨다는 말씀의 조건을 믿고 거짓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것하고 그 말씀은 안 믿고 맞는 사람을 찾는 것하고 맞는 조건을 찾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보면은. 제가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만약에 구원을 안 받고 제 아내하고 만나서 살면은 잘 살았겠나 못 살았겠나 생각을 해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구원 안 받고 그냥 이런 구원 안 받고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학생이었으니까 결혼할 일이 없죠. 구원을 안 받고 이렇게 결혼해서 제 아내 같은 조건, 제 같은 조건을 만났으면 잘 살겠나. 그 제 아내는 늘 이야기를 해요. 구원 안 받았으면 저 같은 건 그들도 안 봤을 거라고 늘 저를 이렇게 무시를 해요, 보면은. 쳐다도 안 봤을 거래요. 제가 늘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보면. 구원 안 받았으면 쳐다도 안 봤을 건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쳐다보고 살구나, 이렇게. 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야, 우리 부부는 절대 화목하게 잘 살 수 없겠다. 제 아내는 또 성질을 얼마나 잘 부리는지 몰라요. 보면은. 속에 꼭 그 화가 차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별거 아닌데도 보면은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댈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줬죠. 그 제 아내가 최근에 이제 제가 뭔 말을 하는데 자꾸 저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지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걸 깨우쳐줬어요. 지는 게 고수다, 이제. 이기는 게 고수가 아니고 제 아내는 아, 이겨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이기는 게 고수가 아니고 지는 게 고수다. 그럼 목사는 하더라고요. 아, 목사는 아직 고수가 못 돼서 내 사람들 다 몰락하고 막 그 늘 책망하고 이겨먹고 살다 보니까 지는 그 단계에 아직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깨달았는데 실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이겨먹으려고 할지, 맞아, 지는 게 고수야 해가지고 또 지고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여러분이 안 맞다, 안 맞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 다 거짓된 거야.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놓았다는 걸 믿으면 이제 이 거짓된 것들을 제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안 맞다. 이게 왜 안 맞느냐. 거짓된 것이 끼어 있어서 안 맞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제하면은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말씀에서는 이 말씀소한 이 말씀이 진리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진짜처럼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고 마귀는 거짓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했습니다. 자, 자기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 거짓말,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말씀의 판단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씀의 판단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말을 이야기하고 참된 걸 이야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내 것을 이야기하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우리 부부가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다. 그거는 제 것을 이야기하는, 자기 걸 이야기하는, 거짓된 거예요. 야, 우리 부부는 너무 잘 맞는 부부다. 이게 참된 걸 이야기, 진리를 이야기. 왜? 말씀에서는 하나 되게 해놨기 때문에요. 제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에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박무사님께서 시드니와 뉴질랜드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태평양 그 섬나라 목회자들이 많이 오셨답니다. 왜냐하면은 뉴질랜드나 호주는 노동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많은 노동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비자를 주는 거예요. 농번기가 되면은 수확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몇 개월 이 사람들이 와서 지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파생된 뭐 가공하는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섬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런, 노동하는 근로자로서의 어떤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섬나라에 많은 목회자들도 와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섬나라 많은 목회자들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종에게 태평양 한가운데 이제 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뭘 입고 삽니까?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 당시만 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 그때 이제 목사님이 지도에서 본 섬나라 사람들은 폴리네시아 섬 사람들이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수년 전에 목사님과 같이 뉴질랜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섬나라 목회자 부부가 이렇게 왔습니다. 덩치가 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모아라는 섬에서 살다가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었는데 덩치가 크신 분이었습니다. 첫날 집회 때 와서 자기 교인들,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둘째 날 또 이분이 오셨는데 로비에서 목사님 만나셔서 첫날 오셔서 이제 복음 듣고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그 사모님에게 아, 폴리네시아에 가면 당신 같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폴리네시아의 미의 기준은 덩치가 큰 사람이 이제 미인인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 목사님, 우리 사모아 섬이 폴리네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왜 깜짝 놀라는지 몰랐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40년 전에 폴리네시아 군도에 있는 그 섬 사람들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눈앞에 그 폴리네시아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폴리네시아 섬뿐만 아니라 미크로네시아 섬,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보면은 야, 전 세계 지도에 큰 나라들 많은데, 사람이 많아서 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40년 전에는 선교사도 없을 때니까.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 이 섬나라 구석구석까지 누가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 죽어가는 그 심령을 두고 기도하고 종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섬나라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키르바시 섬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있나 싶었는데 키르바시에서 장관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 교회가 개척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바누아투에 또 피지에 솔로몬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들이고 누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할까 싶었지만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말씀이 실상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늘 말씀이 실상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참된 것이고 내 눈에 보는 형편이나 내 보여지는 거나 내 느껴지는 거나 내 생각들은 이 모든 건 다 거짓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살면 영어를 배워야 될 거고 남미에 가서 살면 스페니쉬를 배워야 될 건데 신앙을 하려면 영적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는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소리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입문이 뭐냐? 영적인 소리 입문이 뭐냐?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됐다. 나 의인입니다고 할 수 있는 게 첫 입문인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할 줄 모르고 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영적인 소리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신령한 남들이 모르는 비밀한 것을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리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내 소리, 내 형편,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나 의인입니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영적인 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고 하나 되게 해놨다고 하면 나와 꼭 맞는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면 이거 선한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허인수 목사님이 백혈병에서 낫고 암 두 번 걸려서 낫고 건강과 믿음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암 걸렸다고 하면 그거 좋은 거야. 잔치해야 돼. 떡 돌려야 돼. 예, 떡만 돌리는 게 아니라 수박도 돌려도 됩니다. 예. 잔치해야 된다. 좋은 거야. 이 목사님이 진리를 말하는 법을 터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마치 땅에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제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이제 도착하셔서 공항을 나갔는데 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항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인천공항에 옛날 김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사용하다가 인천공항으로 옮겼는데 정말 잘 옮겼죠, 보면은. 이렇게 공항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졌는데 김포공항에서 어떻게 거기 좀 뭐 확장해가지고 하려고 애를 썼으면은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리고 김포공항하고 영종도 인천공항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도심에 있는 공항들은 비행기가 24시간 뜨고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잠자는 그 시간대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 비행 금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종도 같은 데는 섬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행기들이 이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으니까. 방콕공항 같은데 아프리카를 갔다가 방콕에 갔다가 거쳐서 오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9시간, 1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도착을 해서 그 다음 한 두세 시간 뒤에 비행기를 갈아타면 딱 좋은데 그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24시간 뜨고 내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항은 언제든지 뜨고 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동북아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아주 좋은 공항인데 거기에 공항을 만들기 전에 그냥 거기는 섬이었습니다. 영종도 그냥 섬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항 예정 부지로 정해지면서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면 섬까지 어떻게 연결할 거냐. 다리를 만들자. 영종대교를 만들자. 그럼 이쪽에서 가는 사람들은 그쪽 서울까지 가서 둘러가야 되냐. 그럼 인천대교를 만들자. 한때 인천대교가 아시아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할 정도로 길게 다리를 연결해서 섬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언제 시작되었냐면은 어느 날 영종도를 국제공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결정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왜 진리를 말해야 되냐면은 진리를 말하면서부터 내 마음 안에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급되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진리를 말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사람은 늘 하는 소리가 제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소리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 남편이 이렇고 내 아내가 이렇고 늘 자기 이야기하지 진리를 이야기할 줄 몰라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자기 소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마치 영종도에 공항을 세우겠다고 선정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진리를 말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하나님 역사가 공급되어져서 그대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단지 내 마음에 진리를 말하면서부터 그건 내 마음에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늘 자기 소리하고 삽니다. 제 것을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걸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소리를 하고 다 거짓된 소리인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이야기한다고 거짓된 소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거짓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 내 눈으로 보는 걸 부인해야 되고 내 형편을 부인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걸 부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 형편을 부인할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소리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 형편,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내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늘에서는 이제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그 일을 시작하시구나. 야,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내 소리하고 거짓된 소리를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는 거구나. 이게 영적인 소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영적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살려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대화가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아주 재밌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불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왜 안 웃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하는 게 힘들다, 신앙이 재미없다, 피곤하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여러분, 불어를 못하는 사람이 불어로 뭐 아무리 뭐 진지한 이야기를 한들, 아무리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한들,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들 재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소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그러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야고보서에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실선정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자,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율법은 계명과 제사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율법은 계명은 10계명을 포함해서 10가지 계명을 포함해서 총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뭐 하라는 계명이 365가지인데 365일 매일 지키라고 365가지인지 모르지만 365가지고 뭐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248가지입니다. 그 율법은 금지법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말라는 법이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613가지의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내가 살인을 안 해도, 내가 간음을 안 해도 도둑질을 하면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모두 범한자가 된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계명을 줄 때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 제사법은 뭐냐? 죄를 씻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속죄제사를 지내는가? 죄를 씻는 방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연필을 사줄 때 지우개를 같이 사주는 것처럼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사를 지는지에 대한 제사법을 함께 주셨단 말입니다. 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너는 이미 선한 인간이 아니야. 너는 간음한 인간이고 넌 살인한 인간이고 너 나쁜 놈이야. 오래전에 시골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를 한번 목사님을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오랫동안 복역을 하다가 이제 출소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살인한 살인범이 살인수죠 온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생겼기는 우리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생겼지. 그게 뭐 얼굴에 써져 있습니까 보면은 살인할 자라고 뭐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대 뭔 죄를 지었대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살인자고 간음한 자고 강도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밥 먹다가 옆에 사람 보고 야 이 도둑놈아 하고 해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왜 나를 도둑놈이라고 하냐? 내가 뭔 도둑질을 했다고? 다시 물어봐. 지금까지 그럼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봤냐고? 어릴 때 도둑질 해본 적이 있지. 도둑질 했으면 도둑놈이죠. 근데 절대로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또 조금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이 거짓말쟁이야라고 해봐요. 기분 좋아하는가?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죠? 근데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살인을 안 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살인자라는 거예요. 간음을 안 했는데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만 어기도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총에 맞아서 죽는데 총 한 발 맞고 죽는 거나 613발을 맞고 죽는 거나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 하나만 어겨도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어기고 사망을 당하는 사람이나 하나만 어기고 사망을 당한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갑자기 억울해집니까? 이왕 똑같으면 죄 더 많이 짓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했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심판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경건한 삶이 아니고 심판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심판을 이긴다고요? 예, 긍휼이에요. 여러분의 옳은 행위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실한 삶도 아니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긍휼에다 초점을 맞춰 놓고 그다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신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신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느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느냐 이 말씀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죄사함 받았다, 의인 됐다 하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행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잘 보면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했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을 하나 쳐보십시오. 주지 아니하면이라는데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핵심이 뭐냐?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주지 아니하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했는데 여기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아니하면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일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주지 아니하면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광야에 5천 명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는 건 누가 못합니까? 먹고 남은 그 열두 광주리에 거두었던 것처럼 5천 명이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광주 열두 바구니인데 먹기만 먹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먹으려고 또 챙겨놨을까요?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 같으면은 공짜라면은 막 양재물도 마신다고 틀림없이 이제 채워놔가지고 그때 옷이 주머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제 배가 불룩하게 나와요. 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왜 그렇게 배에 많이 튀어나오냐? 어이, 많이 먹었더니만 많이 나왔다. 사실은 이 안에 막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남자만 사실은 5천 명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됩니다. 먹고 배부를 만큼 충분히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지. 언제 알아서 각자 알아서 사 먹고 오라고 하더냐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현직 교사들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제가 아침 8시부터 일찍부터 시작하잖아요. 야, 과연 필리핀 사람들이 과연 시간 맞춰 일찍 오겠나 싶으니까 다 일찍 와서 줄 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필리핀은 쇼핑센터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쇼핑센터에 전부 다 이제 극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극장, 그 쇼핑센터 극장이 있는 것처럼 제1관, 제2관, 제3관 있는데 커요, 거기는. 한 700명, 8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극장인데 거기서 이제 마인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 강의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영화에 사용하는 그 스크린에 이제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대형 화면에 크게 스크린에 이렇게 그 PPT 띄워서 강연하니까 더 실감나고 참 좋더라고 보니까. 극장식이니까.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니까 선교사님 밥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분들. 아무 생각을 안 해요. 마치고 나 광고하더라고. 자, 여러분들 각자 식사하시고 몇 시까지 모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편하게 행사하시더라고요. 왜? 거기가 쇼핑센터니까 먹을 게 또 많이 있어요. 굳이 따로 뭐 먹을 걸 준비할 필요가 없고 알아서 사 먹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더라고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먹을 걸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주고. 알아서 각자 사 먹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 행사 가면은 밥을 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배식을 하고 다 준비해 주는데 참 필리핀은 편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편하게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주님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분이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욱게 하라고 할 때는 옷을 주면서 더욱게 하라고 하고 주님이 배부르게 하라고 할 때는 먹을 걸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구하라고 하는 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에게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위 가운데 들어가면서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된다, 어렵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 신앙상 힘들다. 왜 힘들고 왜 안 되느냐? 길을 잘못 가서 그래요.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느냐?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이 뭐냐?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야,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그 정도는 귀신들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믿음이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나타나느냐. 그 믿음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가 고치려고 하고 자기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믿음을 가지면 참된 믿음을 올바로 믿음을 가진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자, 이게 막연하고 이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불어를 잘 못 알아듣듯이 구원을 받아도 이 영적 소리를 잘 못 알아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아, 이게 이걸 이야기하구나 저걸 이야기하구나 성경이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면서 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은 행위가 아니고 그의 각오나 결심으로 노력으로 행위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안 나타날 때 문제가 뭐냐? 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내가 올바로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됐구나. 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내가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 마음에 아직 정확한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구나. 그럼 내가 믿음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믿음을 제대로 배우면 되겠구나. 예. 믿음을 정확하게 배우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믿음이 오면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을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는 행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이 나타났는데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에게 행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곧장 모리아산으로 가서 함께한 종들을 데려가면 말릴 거기 때문에 종들을 두고 아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의 삶을 보면 행함입니다. 행함을 보면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에서 줄을 치라고 했죠. 어디에다 줄을 치라고 했습니까?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렇게 행할 인간은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만 그 비결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약속을 준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길에서 인형을 하나 주워왔다면 때갈 꼬질꼬질 묻어있는 인형을 주워왔어요. 이 아이가 그걸 좋다고 꼭 쥐고 있는데 버려라. 야, 너 그거 더러운 거야. 버려 하면 아이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아이 눈에는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안 버리죠. 근데 만약 그거 버려 내일 엄마랑 마트에 가서 엄마 그 새로 하나 사줄게, 새 걸로 사줄게 하면 어떨까요? 버리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버릴 힘이 어디서 왔어요? 엄마가 그걸 버리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인형이 더럽지만은 자기가 갖고 싶은 인형이었고 자기가 좋은데 버리라 카리가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버리느냐? 엄마가 내일 하나 사줄게.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아빠가 퇴근을 안 했다면은 여보 당신 오늘 퇴근할 때 들려가지고 마트에 들려가지고 인형 하나 사와 요런 인형 하나 사와 하고 인형을 사와 사가지고 와서 야 이거 새 거 줄게 너 그거 버려 하면 어떨까 아이가 당장 때가 꼬집으면 버려버리겠죠 그 자기가 버린 거예요 버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예. 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초점은 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주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려고, 하나님 뜻대로 이행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난 신앙이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이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뭐라도 하나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이야. 주님이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나 못 버리는 사람이야.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나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미 성경은 내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하고 못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려버렸고 이제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의 초점은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 내가 버려야 된다. 내가 바꿔야 된다.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 쉽게 내가 버리려고, 내가 바꾸려고,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각오와 결심으로 되느냐? 그건 율법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들어가서는 우선은 빠를지 모르지만 우선은 쉬울지 모르지만은 율법 행위로 들어가면 그건 실패인 거예요. 한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리러 안 와. 에이 그냥 내가 걸어가자고 걸어갑니까? 예? 걸어가는 사람이 빨라요? 10분 기다렸다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빠를까요? 예, 여러분이 신앙을 대부분 사람이 손쉽게 지금까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을 쉬운 길로 어느 길로 가버리느냐? 내가 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 행위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할 때 나는 양식 주지 아니하면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자며 옷을 주지 아니하면 더욱게 할 수 없는 자다는 걸 알면 주는 자를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이 돌이키는 것도 나는 주님이 안 주면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 그걸 알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를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주는 자를 기다리려면 그러면 주님 해주셔야지 내가 한다고 되나? 그런다고 주님 또 일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건 세상 종교인들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 믿음 말고 어떤 믿음요?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종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신공항이 어디냐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신공항이 어디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영종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종도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선정되고 나서? 처음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섬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공항이 어디냐 하면 영종도라고 말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옮겨진 거 없어도 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건 알죠? 선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시작될 거라는 걸 여러분 믿지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이 변화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주는 분이 더욱게 할 수 있는 옷을 주지 아니하면,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분이 언제 주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의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말할 때란 말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한다고 되나, 주님 하셔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앉아있어 봐요. 행함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요. 언제 행함이 나타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할 때예요.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내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비록 감옥에 가 있어도 나 치리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왜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뭐 좀 복음 일 좀 하는가 싶었더니만 왜 내가 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어려운 것 속에 있다가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 하나님 이거 좋은 거네요. 하나님 이거 잘된 거네요. 마음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지가 아니에요. 행위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진리를 말하면 주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주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져서 주의 능력을 불러오고 역사를 불러오고 변화를 불러오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며 일들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지 아브라함 스스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래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약속을 줬기 때문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21장에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이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이 행함이 나타났던 것이 그 스스로가 행함을 나타냈던 게 아닙니다. 주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행함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 삶의 행위는 나타날지 몰라도 하려고 애쓰고 결국 가면 실패고 결국 가면 안 되는 그런 결과는 나타날지 몰라도 행함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주는 자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몸에 쓸 것을 주는 자가 없으면 무슨 수로 더욱게 하냐? 무슨 수로 배부르게 하냐? 동일하게 여러분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돌이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수로 돌이킬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무슨 수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막연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행함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프지만 나았다고 하는 것도 진리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아프지만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 그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웃게 해야지, 내가 배부르게 해야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데 어떻게 더 웃게 하며 어떻게 배부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힘만 들고 애만 쓰고 안 되어지는 결과와 주는 것을 믿었을 때 주는 자를 바라고 주는 자를 믿었을 때 주님의 것이 주어져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행함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행위와는 정반대의 세계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서두에 부부 사이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부분의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우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소리를 한다는 것이 자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